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작가 토니 메리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빌립보서 이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글을 읽었습니다. 영어로 알파벳 P자를 강조하면서 We need to trade prosperity theology and poverty theology for Pauline theology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번영 신학과 소위 가난 신학을 바울의 신학으로 맞바꿔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많은 부를 얻거나 또는 극한 가난에 처했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고 적대시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많은 부를 얻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가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대방이 마치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해서 또는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비하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난에 처한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세상과 타협을 했기 때문이라고 다짜고짜 주장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번영신학도 소위 가난신학도 아닌 제3의 다른 이해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번영신학과 가난신학을 바울의 신학으로 맞바꿉시다 라는 그 글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주간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묵상을 하실 텐데요. 그 내용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함께 부름을 받은 교우들과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대인관계와 어떤 인간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소명과 단체적인 소명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소명과 함께 받은 단체적인 소명 그 양쪽을 생각하고 양쪽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홀로 서지 않고 서로와 함께 서 있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 뜻에 큰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실상 이 편지의 문안인사, 작별인사만 빼자면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목적 중 한 가지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곧 바울의 어려운 상황, 그의 생계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편지를 쓴 기록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장장 세 번이나 10절, 14절, 18절 세 차례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받은 도움에 대해 그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대방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면 참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은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이 궁핍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맙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괜찮다고 사양하는 건가 약간 이런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간단히 고맙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을 길게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도와 지역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도와 지역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함께 부름을 받은 우리의 관계,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도 무리 없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함께 복음 사회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필요를 채워가는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인지 우리 그 묵상을 오늘 출발하겠고요. 남은 시간 본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정리된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점을 이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10절만을 보면 바울이 그에게 재정적으로 필요했던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즉각 1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11절을 잘못 이해하자면 사실상 저는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이 말씀의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결정적으로 왜 그러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의도는 13절에서 볼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제가 감당해 나갔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요점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 11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고 궁핍했지만 그것 또한 주님을 벗어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오기 전에도 저는 괜찮게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 13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오해되고 남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한 구절을 액자에 담아서 걸어놓기도 하죠.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구절이 참 여러 방면으로 오해되고 있는 구절이고요. 또 남용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구절을 집중해서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시 빌립보 교회가 사도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도움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에게 전달되기를 뜻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고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말씀 안에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연보를 하는 경우에 대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밝혀주신 적이 참 많습니다. 헌금과 조금 다른 연보라는 것은 그 한문풀이를 하면 나에게 있는 것을 내서 상대방을 보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연보인데요. 낸다는 연자와 보조한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하자면 구제헌금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헌금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줄 수 있는 어떤 재정적 도움을 가리켜서 연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8장으로 가서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이 시기 때 상황을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먼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 지속되는 가뭄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거민 주민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 지역이 어려워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연보를 보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 헌금을 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걸 이제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이 8절, 8장 9절로 가시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영광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셨다, 궁핍해지셨다,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희를 위해 낮아지셨는데 무엇을 위함인가? 너희와 함께 다시 높아지시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13절과 14절을 가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균형을 맞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봐도 높으신 분이 낮아지시면서 낮았던 우리가 높아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자들이 갖지 않은 자들과 나누게 하시면서 둘이 서로 평균적인 삶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진 자가 가진 것을 공개해서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서로 어떤 평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아는 정치인들, 미국의 정치인들은 간혹 소위 redistribution of wealth, 재산 재분배라는 정책에 대해서 이 구절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산 재분배 정책이, 팔레시가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주장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바른 주장이 될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다른 말씀들을 포함하고 계시고요. 결정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9장에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반복하시면서 7절에서 새로운 내용을 더하십니다. 6절과 7절, 9장에서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나눔이, 그러니까 있는 자가 자기 있는 것 일부를 공개함이 억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억지로 하면 뭐 어떤 재정적인 보조를 했겠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재산 재분배라는 policy를, 정책을 추구한다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세금도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다 성경을 갖다 붙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의 그 서클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나눔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물과 연보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제도화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를 벌면 얼마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도화되는 순간 헌금과 연보의 바른 마음가짐이 무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11조, 곧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특히 구약시대가 아닌 오늘 신약시대에서도 11조가 성경적인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구약성경뿐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왜 11조라는 헌금이 성경적인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11조를 제도화한다면, 그래서 모든 등록교인들, 특히 재직회원들에게 11조가 강요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반성경적인 신앙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볼 때 성경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강요되고 제도화되면 이것은 더 이상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11조는 물론 소위 작정헌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어떤 금액을 작정을 하게 하고 그 작정된 금액을 마치 수금하듯이 거두거나 강요하는 이 풍습이 우리에게는 어느덧 좀 익숙해진 풍습인데 이것은 성경 말씀의 한 면만을 강조한 행동이고 헌금과 연보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적용한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재정적으로 도와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뿐더러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바울을 돕는 다른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의 마음을 가지시기 전에 그 도움을 실천하시기 전에 이미 저에게는 기쁨이 있었고요. 만족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냐고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셨을 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앞세워서 강조한 것은 감사가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이렇게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 가장 앞서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장 앞서서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심지어 사람들이 재수 없는 일이다, 벌받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열악한 일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많이 당했던 그런 상황들을 내가 맞이한다고 해도 그 기쁨과 감사, 만족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 키워나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른 마음 자세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는 사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시작한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때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빌립보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바울은 설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아마도 모름지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의 행방을 언제나 추적하면서 그와 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기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행방이나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의 생각이 좀 떠났던 것 같습니다. 떠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나를, 그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걸 봤을 때 한때 그렇게 관심을 쏟았는데 잠시 관심이 떠나 있다가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바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큰 다수는 바울에게 미움과 공격을 가하고요. 또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순환과 박해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엿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앞으로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바울은 정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보내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저 보내실 걸 알고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로마에서 생활할 것인지 자기가 마음속으로 어떤 비전을 그려봤다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바울에게 일어난 일, 로마에 갔던 바울이 살아온 그 생애, 그것과는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로마에 대해 마음을 가지고 5년 후에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로마에 가던 길조차도 바울에게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로비로 인해서 잡히고 감금당하고 2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 도착해서도 감금 생활을 했던 바울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로마를 꿈꿨던 건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리웠던 로마가 아닙니까? 그만큼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컸죠. 많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서민들은 물론 그곳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 관원들 앞에서도 자유롭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씻음, 그리고 그분을 통한 구원과 그분에 의해 가질 수 있는 소망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바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을 것인데요. 그런 모습은 하나도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을 겪는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두 가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들은 안 했지만 자기가 감옥에 현재 있고 로마 감옥에 있고 그리고 그동안 풍요로웠을 때도 있었지만 심히 궁핍했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같이 캐치업을 하는 거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바울의 모습. 그 우정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알리는 이유가 그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이 또한 놀랍습니다. 그가 참 빌립보 교회를 필요로 했을 당시에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잊었던 그들이 마치 믿음의 하자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풍요로움에도 처했고 또한 심한 궁핍함에도 처하기도 했는데 어려울 때마저도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를 향하신 뜻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어떤 바울의 신실함을 가리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열악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선한 뜻을 가지고 지금 그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이런 열악한 상황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것 또한 주님의 뜻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동안 겪었던 이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제 다시금 자기를 생각해주는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과 고마움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 상대방을 원망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쉽게 취급합니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을 전혀 보내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지만 그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비난합니까? 배은망덕하다고 하고 그러지요. 또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사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조금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정죄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고아원이 있었다고 하고 합니다. 또 한쪽에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근데 고아원 원장님과 양로원 원장님 항상 서로 비난을 합니다. 고아원 쪽에서는 에휴 저 사람들은 늘 그러니까 자라난 새싹은 챙기지 않고 버려진 고아들은 챙기지 않고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양로원 측에서는 에이, 저 사람들 노인들을 버리고 노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저는 무슨 짓이냐. 서로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데 중립이 된 사람이 그 사이에서 그 기한 가운데서 양쪽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회에는 고아원도 필요하고 양로원도 필요해요. 둘 다 또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서로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비록 그 혜택을 주는 대상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지만 양쪽 다 이 사회에 분명히 필요한 일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관계인데 왜 저렇게 싸우실까? 우리 성도들이 괘씸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챙기지 않는다는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안 좋게 보거나 서로의 신앙을 비하하거나 할 때 우리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시겠습니까? 다 내 자녀들이고 다 내 아들을 통해서 구속한 백성이고 각자 내가 그 고유의 소명을 맡겨준 그런 일꾼들인데 저들이 왜 싸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10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것이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챙기지 못했지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챙기지 못한 거 이해해. 왜?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역적으로 맡기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에 전념하는 가운데 저를 챙기지 못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그 지역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잊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바울에 대해 잠시 잊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주님께서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시 손을 잡고 관계를 연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와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나의 기쁨과 만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때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이해와 믿음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너가 그걸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줘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하고 비난과 핀잔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궁핍했지만 주님 안에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 사상이 확실하고 이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할 때 조금 나에게 대해준 것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거나 서운함이 있는 그를 대할 때도 우리는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그에 대한 넘치는 이해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베푸는 은혜가 성도들의 손길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시 싹이 났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싹이 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겨울을 보내고 봄에 일어나는 그 동산의 모습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나무가 이제 추수의 시절을 지나고 나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지요. 그리고 겨울을 보냅니다. 그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매년마다 봄이 찾아오고 날씨가 풀리면 그 나무가 다시 생명력을 보이면서 푸르러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회복되는 모습, 새롭게 되는 모습, 리뉴되는 모습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생각이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 대한 그 성도들의 생각과 관심만이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어느 정도 끊겨 있었던 서로 간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나무의 생명력이, 겨울 동안 나무의 생명력이 어디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디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서로 간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도 다시금 새로워졌습니다. 또 아주 적절한 때 적절하게 보내줬던 그 도움의 손길이 바울의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한 줄의 문구가 있었죠. 우리는 번영신학과 가난신학을 바울의 신학으로 맞바꿔야 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려고 그 전심을 기울였던 바울의 신학 속에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부자가 가난을 비난하거나 가난한 자가 부의 축적을 정죄하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의 신학 속에는 나를 더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몫에 때로는 부유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궁핍함과 심히 어려움 또한 있을 수 있다는 있을 수 있고요. 또 궁핍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나의 더없는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나의 대속자, 그 높으신 분이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시고 그 부유하시던 분이 궁핍하게 되면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 그 은혜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믿음이 항상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누리십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지역교회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각자 처한 상황들에 언제나 관심을 쏟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언어와 서로 주고받는 마음과 또 서로 주고받는 손길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와 한 지역교회에 이처럼 아름답고 신실한 관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어느 한쪽에서 주머니를 열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재정의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순하게 어떤 재정적인 궁핍함을 채워준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었고, 또 이 일이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며 또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쁨과 만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저희들이 그저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와 인격체가 삶을 나누고 관심을 쏟는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만족과 기쁨을 주님 안에 두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기쁨과 만족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함께 손을 잡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것, 도움을 받고 도움을 얻는 이 일들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 이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때 이 지상에서 어느 다른 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간 사회,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